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어제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자 페루를 방문한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어제 오후 따로 만나 약 5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이해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차기 미국 행정부와도 3국 협력을 잘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 방사포를 지원해 이중 일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투입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FT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몇주 동안 자국에서 생산한 170mm M1989 자주포 50문과 유도탄 발사가 가능한 240mm 다연장 로켓포, 방사포 20문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FT에 북한이 이 무기를 실전에서 시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포탄 등을 공급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이 무기들을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장에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해 일부를 점령했으며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키이우에서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만나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일본의 심각한 우려가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현재 최대 1만 2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가 지난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등 군사 기술을 지원받는 대가로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이와야 외무상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군사 기술 협력 심화는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동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원만이 러시아를 막고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슈퍼 태풍 마니가 오늘 필리핀 북부를 강타해 주택이 파손되고 해일이 밀려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긴급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한달새 필리핀을 강타한 여섯 번째 대형 태풍입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태풍 마니는 어젯밤 최대 풍속 시속 195km의 강풍과 최대 시속 240km의 돌풍을 동반한 채 필리핀 동부 카탄도 아네스 지역을 강타한 데 이어 오늘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북부를 중심으로 태풍 마니와 이 앞선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7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비상 대피소로 대피했다고 현지 민방위 당국이 전했습니다. 루손섬을 강타한 연이은 폭풍과 태풍으로 불과 3주 만에 160명 이상이 사망하고 9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필리핀 당국에 따르면 마니로 인해 국내 공항 최소 26곳과 국제공항 두 곳이 일시적으로 폐쇄됐고 수많은 섬을 잇는 페리 운항이 중단돼 수천 명의 승객의 발이 묶였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이른 새벽까지 구름 많고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함경도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등 주요 직책을 속속 충성파 인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15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빠른 속도로 정부 요직 인선을 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7일부터 시작해 국무장관 등 벌써 16명 이상의 정부 주요 인선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윤 기자,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트럼프 집권 2기 요직 인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빠른 속도 그리고 충성파 기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속도를 보면 이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지 이틀 만에 백악관 비서실장을 임명했고요.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유엔대사, 국가정보국장, 중앙정보국장 등 이 내각의 요직 상당수에 대한 지명을 완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를 보면 당시에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지명한 날짜가 당선으로부터 약 4주가 지난 뒤 시점이었거든요. 이때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인선의 또 다른 특징은 이 관료 출신은 배제하고 충성파, 그리고 대체로 정치인 중심으로 기용하고 있는 점인데요. 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모두 정치인 중심이고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전적인 충성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게다가 이 인선자들은 이 국가안보 관련해서 요직을 맡아본 경험이 없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요. 전문가들은 집권 2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구상이나 계획에 대한 이견 없는 철저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이 내각 등 핵심 요직 인선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실대로 전달할 사람들, 또 정당하게 선출된 미국 대통령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각에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로 밀어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시절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한 차례 국정 최고 책임자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반영한 인사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최 기자, 백악관 비서실장 등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인사 몇 면을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부터 시작해서 그 16명 이상의 정부 주요 인선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주요 인사의 그 몇 면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백악관 비서실장에는 수지 와일스, 트럼프 진영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와일스는 올해 67살인데요. 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녀는 그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격이고요. 또 트럼프 그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고요. 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했습니다. 또 중요한 국방장관에는 폭주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고요. 또 주요 정보기관이죠.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는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을 발탁했습니다. 또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 국장에는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유엔 대사로는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을 지명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국경정책 총괄에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대리를 임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자는 정부 효율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유명한 기업인이죠. 테슬라의 최고 총신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인도 출신인 비박 라스 스와비를 지명했습니다. 또 법무장관에는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을 지명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발탁했습니다. 또 보훈부 장관에는 더그 콜린스 전 하원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대로 한결같이 모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또 연령, 나이별로는 40, 50대 인사들이 많고 관료 출신이 배제된 것이 상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외교 안보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이 왜 국무장관으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발탁했을까요?
예, 루비오 상원의원은 3선의 상원의원이고요.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간사 그리고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 경험으로 볼 때는 국무장관으로 충분히 그만한 경험을 쌓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루비오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늦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초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트럼프 후보의 유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도 최종 경쟁을 한 그런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 외교정책 노선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입장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이 있은 후에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의제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루같이 매일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의 양대 축이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인데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내정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최측근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외교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요. 국무장관과 양대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왈츠 의원은 특이하게 미 육군의 특수부대 출신이죠. 그린벨의 출신 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해가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왈츠 의원이 북한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을 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최근 왈츠 의원은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한다면서 미치광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키는 얘기인데요. 미치광이가 손가락에 핵버튼을 댄 채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진전의 원인으로 오바마가 시작했고 바이든도 지속한 전략적 인내를 지목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 그 북한의 그 러시아에 대한 그 병력 파병과 관련해서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핵 프로그램 잠수함과 관련해서 군사 협력을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가능성을 우려한다. 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한국도 이제 관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상황이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는 점도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중에 가장 파격적인 것이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것인데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헤그세스 지명자는 올해 44살, 굉장히 젊은 나이고요. 또 육군 방위군 출신입니다. 군에서 고위직을 맡았거나 국가안보 요직을 그 맡았던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육군 방위군 출신으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2019년부터 폭스뉴스 진행자로 언론에서 종사를 했는데요. 뉴스 진행자로 그 역할을 하면서 이 프로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차례 출연을 해서 대담을 나누고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지명자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대한 말하자면 군 개편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현재의 군 수뇌부 그리고 전반적인 국방부 구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같은 견해를 피력했었습니다. 특히 헤그세스 지명자는 여군을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문제 그리고 동성애자를 군에서 수용하는 문제 이런 군의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흑인인 현재의 브라운 합참의장도 상당히 비판하면서 군 고위 장성들을 대거 해임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헤그세스 지명자의 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그세스 지명자가 군산 복합체에 동조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기존에 워싱턴에 이런 말하자면 군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편을 이 사람이 맡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는 트럼프가 에블리스 스테파니 하원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녀의 충성심을 높이 산 걸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공화당의 그 앨리스 스테파니 하원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스테파니 그 의원은 올해 40살이고 뉴욕 출신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 스테파니 의원을 그 유엔 대사로 그 지명을 하면서 앨리스 스테파니 의원을 나의 내각에서 그 미국 대사로 임명하게 된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앨리스는 똑똑한 미국 우선주의 투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테파니 의원은 당초 그 2014년에 최연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요. 당시만 해도 온건파였는데요. 정계 그 정치 활동을 하면서 친트럼프로 돌아선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지를 선언했고요. 그동안 그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자주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외교 노선에는 상당한 그 이스라엘의 친한 친이스라엘파 인사로 알려졌고요. 또 그 국내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이면서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시 강력히 인사해온 인사가 리즈 체니 의원이었는데요. 이 리즈 체니를 그 의회에서 쫓아내는데 상당한 앞장선 그런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계에서는 스테파니 의원을 이렇게 발탁한 것은 트럼프가 일종의 보훈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국경 정책 총괄력인 국경차르에는 톰 홈먼 전 이민 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이 지명이 됐는데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막겠다는 의지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홈먼 씨 지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임명한 강력급 행정부 인사입니다. 지난 7일 백악관 비서실장을 임명한 뒤에 두 번째 인선이었죠. 그런데 이 홈먼 씨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국장 직무대행을 이미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입국이나 국경 단속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말하자면 그 어젠다가 경제 문제하고 국경 단속 아니겠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맡을 사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 홈먼 씨를 국경 짜르라는 직책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미국 언론들은 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서 연방정부 내 유관기관 그리고 부서들을 총괄하는 그런 직책일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홈먼 씨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국장 직무 대행을 지내는 동안에 그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 이것을 지지했고요. 특히 또 직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급습해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굉장히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2일 사업가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새로운 정부 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정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미국 최고이자 이제 세계 최고의 백만장자입니다. 그 테슬라 유명한 기업이죠. 테슬라와의 그 최고 CEO인 일론 머스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그 정부 효율부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의 그 낭비 요소를 싹 없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한 건데요. 일론 머스크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그 최근 그 인터뷰에서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효율부를 이끌 것이라면서 정부 효율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세봤더니 지금 미국의 그 연방 정부 기관이 428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99개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정부 지출을 최소 그 2조 달러를 그 줄이겠다. 자신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2조 달러를 줄인다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미국 정부가 쓰는 연방 정부 지출의 약 30%를 자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를 그 없애거나 또는 예산 정부 지출을 줄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 일론 머스크를 그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을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부가 어떤 권한으로 이것을 할지 그리고 의회가 어떻게 이 같은 것을 그 인증을 할지 통과를 시켜줄지 아니면 다른 어떤 비상입법을 쓸지 상당한 그 여러 관측이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부 요직 인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인선 작업을 관여한 걸까요?
예, 그 뉴욕 타임스 신문을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인선과 관련해서 이 폭넓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자신이 친구나 측근들에게 상당히 이제 전화를 많이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인선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첫 번째로는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수지 와일스. 이 사람은 이제 대선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요. 그 밖에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이번에 정부 효율성 부의 수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머스크의 역할이 굉장히 인선에까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정권 인수팀의 공동위원장인 하워드 러트닉 씨, 그리고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인데요. 밀러 전 보좌관은 이번에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모든 인사들보다도 더 크게 가장 비공식적으로 인선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인물이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인데요. 이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후보가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을 아버지에게 적극 추천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2기 행정부 조각 작업에서 그야말로 게이트키퍼, 인재를 검증하고 거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트럼프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을 견제하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 인사들이 안 보인다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봐야겠죠.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른들의 축이 없어졌다.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 집권 2기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오히려 그 집권 1기에는 특징적인 게 과거의 경험 많은 군 장성, 또 아까 말씀하신 어른들의 축, 이렇게 경험 많은 관료들이 많이 등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권 1기 때는 그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있었고요. 또 군 장성 출신인 허버트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활약을 하는 등 전직 그 장성 출신들이 많이 활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발탁해 보면은 그 전직 국가 장성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도 이제 국무장관으로 활약을 했었고, 또 하나 그 니키 헤일리도 그 유엔 대사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트럼프는 직접 본인 입장을 밝혀서 폼페오도 발탁을 하지 않고, 또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트럼프가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닌 군산 복합체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발탁을 안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어떤 정책을 하면은 경험 많은 그야말로 어른들의 축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견제,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들을 일부러 배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하나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내년 1월 20일 출발하게 되는데, 대외정책 분야에서 트럼프의 이 같은 충동적인 정책, 또 즉흥적인 정책, 이런 것을 추진할 경우에 이를 말릴, 견제할 장치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언론과 일반 미국인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까지 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젊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또 법무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관련 사안이 진행 중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인선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 그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조차도 놀라움을 표명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권 이양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이 있었습니다. 13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회동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냥 온화한, 화목한 그런 분위기라고 뭐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에 물론 이제 대통령 후보직에 사퇴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둘 사람은 일종의 정적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상당히 서로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TV로 보여지는 이 같은 온화한 분위기가 진짜 감정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번에 만난 것은 그야말로 미국의 이것이 오랜 전통이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만나서 서로 한번 얘기를 하고 차를 나누고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된 그 전통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통을 지키는 차원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그런 것을 이제 미국민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오랫동안 알려진 것이 있죠. 그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첫 공개 연설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의 그 취임 직후에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중동 분쟁 사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간의 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의 대응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 분쟁보다는 순위가 조금 밀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가 취임하면은 24시간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공언해 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선인이 지명한 그동안 고위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입장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국무장관 지명자, 국방장관 지명자,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임명자들 이런 한결같이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중동 사태를 끝낼 것인지에 대한 주목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선순위에서는 이것보다 좀 밀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주요 외교안보 그 강요 지명자들 모두가 중국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핵심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시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났고 27번이나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선거 유세에서 10여 차례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또 다른 북미 간의 그 정상회담을 마다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 1순위 우선 목표로 그 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북미 정상회담이 그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금 당장 그 대외 정책에서 처리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문제 이런 것을 처리할 거고요. 북한 문제는 좀 우선순위가 좀 낮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주력해야 될 문제는 그 러시아 파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정상회담이 뭐 싫지는 않지만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 다 그 나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회담이 당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당시 그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그 비핵화 뜻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막판에 그 정상회담을 틀어버리는 바람에 실패라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국내 정치적 입지도 상당히 흔들린 그런 굉장히 그 나쁜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그 힘들고 아마 그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정상회담 얘기가 좀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대해 100억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예, 사실 트럼프 당선인의 전형적인 방식인데요. 사실 실제로 100억 달러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타결이 된다고 해도 100억 달러를 요구함으로써 현재 그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액수보다는 훨씬 큰 그런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에 부과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아니면 감축을 구실로 말하자면 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국에 상당한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 기여를 요구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국 정상회의를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 성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고별 회의, 고별 미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 안에 물러나게 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을 트럼프 당선인이 이 바이든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대외 정책 또 그 인도태평양 그 지역에서의 말하자면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국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그 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1년에 최소한 한 차례는 갖기로 한 것이었고 그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갖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3국 정상회의 자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3국 정상회의는 사실 내용 면에서는 큰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얘기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중국에게 대해서 환기 이런 것은 중요하다 우려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의 중국 입장 그리고 국제 정세를 볼 적에 이 같은 것이 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찡겨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러시아와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그 무제한적인 협력을 약속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어떤 압박을 받고 있냐면 만일 그 러시아를 그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도울 경우에 제재를 가겠다 이런 압박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운신의 폭이 작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그 북한의 이제 그 러시아 파병인데요. 파병에 대해서는 중국은 상당히 그 신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북한의 그 대외무역 이런 것은 90% 이상 중국에 그 의존을 하고 있는데 중국 북한이 그 이를 어기고 러시아에 지금 상당히 밀착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그 북한의 그 러시아 파병을 좋게 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으로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상당한 압박을 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 제기하는 것 자체는 그 바람직하지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미국이 또는 한국이 바라는 대로 건설적인 역할,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미한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는데, 이런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까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가 계속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두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미일 세 나라의 그 긴밀한 협력 관계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공동의 견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이었는데요. 이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두 번째 북한에 대한 공조와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르게 접근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압박과 제재 중심의 대북 정책에서 대화 쪽으로 전환을 하면 이와 관련한 3국 공조는 아무래도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완전히 그야말로 없었던 것으로 되진 않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은 이것을 한국이나 일본 등과 공조해 가면서 중국에 강경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가령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3국 정상회의를 갖는다는 등의 이런 지금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는 내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요직 인선에 관한 소식, 페루에서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린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해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는 탈북민과 그 가족들의 마음 건강을 살펴주는 상담센터 마음숲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탈북민 이바다 씨가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심리 상담가 이바다 씨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자식이 집을 나가고 들어오지 않아 애먹이고 속상해서 울었는데 그한 주간 어떻게 보낸지도 궁금해요.
탈북민 심리상담사 이바다 씨가 내담자와 인사를 나눕니다. 한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점차 분위기를 풀어내는데요. 탈북민 이바다 씨는 지난 2013년에 한국에 입국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부터 심리상담을 전공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이버대학교 입학을 할 때는 사회복지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했는데 사회복지학과 이수는 다 하고 남았어요. 기간은 남아서 교수님이 조기 졸업을 해도 된다 했는데 제가 너무 더 배우고 싶은 그게 있어가지고 조기 졸업은 안 하겠다. 국가가 나에게 허락해준 그 기간 다 채워서 공부하고 싶다 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옆에 학과들을 이렇게 봤는데 상담심리치료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목들이 저에게 흥미로워서 처음에는 그냥 들어보자 해서 들었는데 너무 진짜 흥미롭고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줄 먼저 알았더라면 내가 이것부터 시작했을 걸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더 재미있고 좋아서 그때부터 빠졌어요.
사실 그녀가 이 심리 상담에 관해 처음 접한 건 하나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원에 개인 심리 상담 있었어요. 복도에다가 이렇게 우편통처럼 만들어 놓고 상담 신청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신청 넣어주세요. 이름만 넣어주세요 했어요. 저는 심리상담이라는 그 용어가 너무 신기했어요. 상담이라 하니까 무슨 이야기는 맞는데 그럼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이게 딱 들어가지고 신청 넣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3개월 있는 동안 매주 심리상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담의 맛을 그때 알은 거죠. 근데 상담 심리치료학과가 딱 있으니까 그때 생각도 났고 더 궁금증도 났고 이렇게 심리 상담을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두 개 학과를 사회복지학과랑 상담심리치료학과랑 나중에는 복수전공 신청해가지고 아예 학사, 두 개 학사를 졸업한 거예요.
그렇게 이 씨는 상담심리학과까지 복수전공으로 지난 2018년 2월에 졸업했고요. 이후 더 깊이 심리학에 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죠.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대학교 석사 과정 갈지, 그다음에 등록금이랑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등록금을 걱정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제가 2013년에 입국해서 2014년 1년 만에 제가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도중에 7개월 만에 암 진단 받아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암 치료 관리도 하면서 대학 공부를 그냥 끊지 않고 했던 거고 그때 당시도 암이 완전 완치 판결도 안 받은 상태고 해서 일단 대학을 졸업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 문제를 제가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녀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가을 학기에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 입학하게 돼요.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그해 처음으로 그 학기에 우리도 북한 이탈 주민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첫 북한 이탈 주민을 이렇게 모집한다고 온 공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류 다 넣었죠. 그랬더니 서류가 합격됐다는 연락이 왔고요. 그걸 받고 면접 보고 합격해가지고 입학을 하게 됐어요.
결국 그녀는 누구보다도 성실히 대학원에 다니면서 2022년 8월 모든 석사 과정을 수료합니다. 이 씨는 졸업한 다음에도 자격증을 따기 위한 노력부터 또 상담사로서의 일을 해왔는데요.
상담 맥을 끊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지금 졸업까지 했으니까 졸업한 이후에도 이걸 끊지 말고 상담은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있어서 나름 내담자를 계속 모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양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인턴으로 또 1년 일하면서 상담을 또 그냥 쭉 하고 원래 약속대로 올해 12월까지 또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고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얼른 서류를 넣어서 했더니 합격했어요. 근데 저는 면접 때부터 상담 쪽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내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배정된 거예요.
그렇게 이 씨는 올해 4월부터 상담센터 마음숲의 탈북민 심리상담사로 탈북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일이 사명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나는 북한탈 주민이고 내가 상담을 받아서 상담의 가치를 안다. 나는 상담의 맛을 안다. 나는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것이 오래되었고 이것들을 치료하려면 얼마나 어렵다는 거 내 진간이 내가 느낀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들은 나 같은 사람이 지금 3만 명 넘지 않나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상담이랑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더욱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상했을 때 너무 안타깝고 꼭 상담사가 돼서 나도 함께 공감되는 내가 확실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도 북한이탈 주민들의 그 마음의 상처 돌같이 굳고 얼음같이 언 그 상처를 녹여주고 부숴뜨려서 참흙같이 만드는 그 일을 나도 해야겠다라는 이게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쭉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상담을 하면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심리적 상처를 가졌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본인들이 너무나 자신의 마음이나 정서에 대해서 알려고 안 했고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심신 일체로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져서 여기 무릎이 까졌다 하면 바로 병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아파. 내 마음이 지금 속상해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심하면 몸으로 가거든요. 몸이 아픈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린 그 마음의 고통이 몸에 지금 영향을 줘요라는 말을 감히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은 그걸 받아 못 들일 정도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더불어 내담자의 가족과 상담하고 그들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회복됐을 때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여기서 온 가족을 놓고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자녀에게는 엄마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엄마에게는 자녀의 지금 힘든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아 내 사랑은 맞지만 내 방법은 틀렸구나 서로 알고 결국 이 자리에서 막 헤어질 땐 안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걸 하는 거죠. 내가 한 가정을 드디어 햇빛이 들어가게 내가 구멍을 뚫렀다라는 그게 끝은 아니지만 아무튼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그게 그때 제일 기쁘죠. 그런 거 볼 때.
그러면서 내담자에게는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 자신이 바라는 상담사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듬어주는 따뜻한 엄마. 제가 항상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70여 년간이 분단돼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문화적 차이가 무시를 못하는 것이 제가 거기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북한 제도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과 그 행동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엄마의 따뜻함, 이 보살핌을 못 받은 게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지금 신체적 나이 예를 들어 50대다 나고 비슷한 연령대라 해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심리적 나이가 딱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령대에 맞게 제가 계속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50대라도 애기인 거예요. 자기 친엄마한테 말을 했지만 거부당하거나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 같은 것까지도 이런 때 딱 하면서 그때 그 엄마가 해줬어야 될 엄마에게서 기대했던 반응들 제가 딱 해주거든요. 맞나요? 우리는 그때부터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진전이 빨리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오늘도 이바다 상담사는 엄마의 마음으로 내담자를 만납니다.
저는 그저 상담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이 시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웃기는 소리죠. 나 지금 이 사람 만나러 들어오지 않나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이게 얼굴을 보는 만남이 아니라 이 마음과 마음이 접촉이 일어나게 해주시오. 그걸 목표라고 만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저는.
서울에서 Freeway 동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에서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분열문을 즐겨 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흔히 사용하는 it 분열문, IT, it으로 시작하는 it 분열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oday I want to begin by asking you to examine two sentences and compare their meanings.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개의 문장을 검토하고 그 뜻을 비교해 달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Are the meanings the same or different?
두 문장의 뜻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문장 들어보시죠.
Sammy ate the pizza. It was Sammy who ate the pizza.
어떻게 생각하세요?
The answer is this. The first sentence, Sammy ate the pizza, is just a simple statement of fact.
대답은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장, 세미가 피자를 먹었습니다는 그냥 사실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ut in the second, it was Sammy who ate the pizza. The speaker is emphasizing that Sammy did the action, not some other person.
하지만 두 번째 문장, 피자를 먹은 사람은 세미였습니다. 여기서는 화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미가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t is an example of a cleft sentence.
이게 분열문의 예입니다. 분열문, cleft sentence. 분열문은 문장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인 문장을 두 부분으로 쪼개서 만든 문장을 말합니다. 분열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it 분열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In it clefts, like the pizza example, the emphasized information always appears after the verb be.
It 분열문에서는 피자 예문처럼 항상 be 동사 뒤에 강조하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문장 구조는 대체로 it 플러스 be 동사 플러스 강조하는 정보 순입니다.
Most it clefts use the past tense of be and begin with the words it was, like in the pizza example, and this next example.
대부분의 it 분열문은 비동사 과거형을 사용하며 피자 예문과 다음 예문처럼 it was로 시작합니다.
It was the girls who won the science prize.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그 소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어떤 다른 그룹이 아니라 그 소녀들이 과학상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차례로 들려드릴 테니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Sammy ate the pizza last night. It was Sammy who ate the pizza. It was the pizza that Sammy ate last night. It was last night that Sammy ate the pizza.
Sammy가 어젯밤 피자를 먹었습니다. 피자를 먹은 사람은 Sammy였습니다. 어젯밤 세미가 먹은 것은 피자였습니다. 세미가 피자를 먹은 것은 어젯밤이었습니다.
Sammy ate the pizza last night. It was Sammy who ate the pizza. It was the pizza that Sammy ate last night. It was last night that Sammy ate the pizza.
Listen for cleft sentences the next time you hear English being spoken and ask yourself what information they are emphasizing.
다음에 영어 분열문이 들리면 그들이 강조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 분열문 살펴봤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뷰의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뷰의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뷰의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